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천국의 하나됨의 구원의 현실을 또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예배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더욱 하나됨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됨의 힘을 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게 될 수련회 또그 밖에 우리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동부에 계시는 지동희 성도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또 우리 지경호 성도님이 가 계신데 또 그곳에서도 참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많이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김호남 성도님 가정 더욱 이곳에서 잘 적응하시고 이곳에서의 삶또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밖에 아프신 분들 또그 밖에 어려움에 계신 분들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예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여러 잘못된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타락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컨스탄틴 황제 때 이제 로마의 이제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죠. 밀란 칙령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가 그동안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제 이 컨스탄틴 황제 때 이제 로마의 국교처럼 기독교가 되는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축복인 것처럼 보이고 와, 나라가 기독교화가 되는 엄청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타락의 길을 가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잡게 되자 이제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세상 권력을 맛보게 됨으로써 더욱더욱 진리가 이제 지켜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세속화되고 감에 따라서 이제 이 counteract 뭐라 리액션이라 그래야 되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이런 그 운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나티즘이라는 거였습니다. 도나투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속화와 타락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데 도나투스라는 사람의 그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나 이런 전체 교회가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무나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저렇게 타락한 성직자들, 왜 타락을 했냐 하면 교회가 기독교화가 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의 성직자가 되면은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으면서도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왜 세상에서 혜택을 받고 잘 되는 그 일종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직자가 되는데 무분별하게 성직자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럼 타락하고 저렇게 믿는다고 볼수 없는 저 세속화된 성직자에게서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의 정당성이나 효력이나 순수성이 저런 이 거짓 성직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올바로 구별하여서 이제 올바른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이 성례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서 자기들이 따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에 따라서 세례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나 성찬을 베풀자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도나티즘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이해는 한다는 거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중에서 이제 잘못된 것은 이제 교회 자체를 무시하고 교회 밖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도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교회 직분도 없애고 우리 교회라는 간판도 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펠로십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교회가 잘못해도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잘못해도 직분자를 없애자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올바로 가자는 쪽으로 가야죠. 말씀이 알려주는 쪽으로 올바로 가야지 그 리액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편파적으로 가는 것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도나투스를 따랐던 도나티즘을 믿었던 사람들을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는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도 정말 올바로 믿음 생활 하려고 간 사람도 있었겠죠. 잘 또 교회적인 걸 모르고.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볼 거는 교회 외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이 가져온 또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 그렇게 뭐 인기를 끌지 않았는데 너무 교회가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문란해지고 막 세속화가 되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이 갑자기 확 떨어오르는 거죠. 이게 누구였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펠라기아니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펠라기아니즘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미니언주의의 뿌리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반응으로 생겨난 어떤 도덕적 종교로 기독교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가는 어떤 기독교의 또 다른 타락의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잘못된 것 때문에 올바로 하자고 가는데 또 예수님께로 안 오고 또 도덕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4, 5세기경 400년도 그 정도 되겠죠. 로마에 살았던 영국의 수도승이었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것도 완전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음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습니다.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에 도덕적 중립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이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중립 상태.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상태냐 하면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노센트하게 무죄한 자로 창조는 되었지만 자기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 무죄한 상태, 중립적인 상태로 중립이라는 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와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따위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도덕적으로 정말 지금 있는 그 세속화된 성직자들이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에 달린 걸로 이제 같이 가르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거, 예, 부인했고, 완전 타락한 것도 부인했어요, 죄인. 그래서 예정론 같은 것도 다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죄를 가르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의 유죄함도 받고, 죄성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 이런 가르침은 이게 우리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은 오히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가르치는데.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는 도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그냥 들들들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면 자기가 아, 이 정도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당시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런 도나티즘이나 펠라기우스가 이제 그런 잘못된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 때문에 나온 무브먼이었는데 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걸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도나티즘과 팔라기아니즘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잡아서 올바로 이제 신앙을 잡고 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역사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 가르침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전체 구원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눴어요. 어떤 시대로 나눴냐면 첫 번째는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까지의 시대. 이렇게 나눴어요.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죄가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았는데 주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어떤 뭐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데 죄를 그렇게 얘기하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가 전가된 걸로는 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단지 아담의 범죄는 그 죄의 본을 보여준 것. 그렇죠? 죄의 본을 보여준 것에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 살았지만 주위의 환경이나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그 영향에 의해서 죄를 짓고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그러면 사람이 환경이 좋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다 둘러싸여 있으면 죄를, 아, 이런 일은 없지만, 죄를 안 지을까요? 예? 어떤 무인도에 이 죄 짓지 않은 그 두 아이를 갖다 놔서 살게 했어요. 그럼 지네들이 죄 안 짓고 그 무인도에서, 죄도 영향도 안 미치고, 거기에 그냥 충분하게 먹을 거, 살 거, 마실 거 다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지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서로 죄 짓고 싸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의 모든 원인을 그렇게 따지면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걸까요? 죄의 모든 원인이 자기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나 예? 주위의 그런 죄인들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지금도 그 심리학이나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할 때 이용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그 치료를 할 때에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 원인을 찾고 트라우마였던 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해 준다고는 하는 쪽으로 가지만 그래서 꼭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블레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자라갈 때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너희가 자라갈 때 너희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너희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그 나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책을 조금 덜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자신이 길트에서 조금 해방이 되거든요. 그게 치료라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결국에 그 블레임은 누구까지 가게 될까요? 그 환경을 만드신 분? 그 주위에 악한 사람들을 두신 분? 누구 탓? 결국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죄나 이런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성에서 모든 문제를 찾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대는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시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 모세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지침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목적이 뭐죠? 성경이 뭐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예수님께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죠. 아니에요, 여기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지침을 주셨다고 믿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이후 오늘날까지 time of grace라 그러는데 이제 죄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제 계속 생겨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 정도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지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러나 그 시작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완전 드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도덕적인 최고의 본일 뿐이에요. 본, example. 즉 최고의 도덕적인 위인, 위대한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지했을 때 가장 큰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그분은 구속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 보혈과 또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삶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 거짓 가르침이 너무 팽배해지니까 이제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회의에서 이것이 이제 다뤄져요. 너무나 크게 무브먼트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이제 이것이 리젝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다. 근데도 계속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로 바뀌어가니까 에베소 총회가 열려요.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펠라기우스처럼 주장은 안 했지만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꼭 인간에게 다 달린 것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끝까지 중세 이후 시대까지 와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펠라기안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펠라기안주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알미니안주의는 거기다 하나님 은혜 조금 섞어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알미니안 주의는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 협력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협력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지. 그거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세교회가 이 팔라기안 주의에서 이제 그걸 가르침 위해서 중세교회가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라가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보면은 철저히 이 모든 기독교가 행위 중심으로 가게 돼요. 중세교회 타락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아시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가야 구원을 받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고 성직자들은 예? 무슨 성직이라는 그것 때문에 뭐 점수를 더 얻어서 구원받고 점수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미니언주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미니언주의는 완전 타락을 부인하는데 이제 펠라기안주의까지는 가지 않지만 부분 타락. 그래도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도 안 믿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도 미리 내다보시고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 판단하시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속죄도 이제 만민 구속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사함을 이루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고 그거는 우리한테 달린 거죠. 이제 그걸 내가 붙들고 붙드는 놈마다 사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건져주시고 완전히 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도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막 중생하시려고 나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만 되는.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면 구원은 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펠라기안 주의나 뭐 알미니언 주의나 정도의 차이지.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것은 결국에 잘못된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팽배하게 일어났다는 것. 근데 이것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알미니언 주의는 이 기독교에 안에 그냥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죄성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성도 항상 내 행위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보면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롬. 이런 도나투스, 펠라기우스 뭐 이런 거짓 가르침이 있던 시대에 이제 이 크게 세 사람이 이 초대교회 말기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던 자들이 나와요.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중세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가 라틴 교부라 그러는데 제롬이라는 사람하고요. 암브로스라는 사람하고 어거스틴이에요. 네. 다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제롬이라는 사람, 암브로스라는 사람하고 어거스틴인데 우리가 이제 제롬하고 어거스틴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롬만 보고 마칠게요. 제롬은 왜 중요하냐면 제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제롬. 이 교회 역사상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66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틴 벌게이시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벌게이시라는 소리는 컴온. 즉 이 헬라어나 시브르를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틴어가 당시에 로마 언어식으로 돼 있어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 중요한 점은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맞죠? 번역해서 전체 66권을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회의가 뭐 66권을 나중에 이제 그 인정하는 회의가 열려요. 왜 너무 영지주의가 막 나와가지고 이건 성경이 아니다, 저건 성경이다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66권을 이제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그 당시에 교회는 전부 66권 성경을,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제롬이 66권 성경을 번역한 거는. 66권만을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롬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롬이 66권 성경 외에 뭐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를 또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권의 외경이에요. 지금 로마 가톨릭이 그 책을 자기네 성경의 제2경전이라고 이제 써서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제롬이, 우리가 제롬에게서 알아야 될 것은, 제롬은 이 외경은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66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해석했어요. 오직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고 성경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나머지 15권은 외경.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많이 읽혔던 책이기 때문에 그냥 함께 번역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이 15권까지도 제2경전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의 성경을 보면 구약에 39권이 있고 그 뒤에 제2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경이 붙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제2경전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구별해서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 66권은 아닌 걸로 여기는 거 아니냐. 제2경전이니까 제1경전인 66권보다는 좀 못한 걸로 여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해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제2경전으로 부르냐 하면 구약 39권의 권위에 못 미쳐서 제2경전이 아니라 39권이 정경으로 먼저 인정이 된 후에 나중에 이것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래서 제2경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못한 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외경을 갖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짜 성경으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외경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말 그 당시에 전기집처럼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민족성을 하고 이제 막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막 우리 가운데도 희로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나라 뺏겨 쓴 서럽을 이제 이런 책 같은 거 읽음으로써 막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막 이순신 장군 전기집, 사명대사 전기집 해가지고 막 돛을 부리고 막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책들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얻었고 건전한 목적으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경은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롬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로마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가 당시에 유대인 랍비에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제 그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약까지도 구약도 그 당시에는 70인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70인역 다 아시죠?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구약조차도. 그런데 이 제롬이 번역을 할 때 구약을 그 70인역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요. 원문인 히브리어에서 번역했고 신약은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 벌게이시 라틴어 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고 이 사람이 따로 번역한 외경까지도 자기네 성경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제롬조차도 성경으로 인정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제롬이 이제 성경 번역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뭐 크고 작은 번역이 없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인정한 첫 번째 번역은 제롬부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중세 교회 때 교회가 타락해 가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타락함과 동시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오직 정말 이런 그 많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나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만 읽게 되고 성직자들만 갖게 되고 성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의 어떤 그 이 중심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서 교회가 이제 중세 교회에 완전히 타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다시 개혁을 하게 될 때 교회 개혁의 시점을 우리는 루터나 이런 사람으로 보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평신도들에게까지 읽혀지는 막 영어로 번역이 되고 막 번역이 되면서부터 벌써 개혁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루터라는 사람 나오고 칼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배울게요. 중요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